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친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뚫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돌간이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유대교의 한 신비가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인숙에 도착한 그들은 하룻밤을 쉬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숙 주인이 와서 아침 식사와 함께 차를 대접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여인숙 주인이 황홀경에 빠지더니 신비가의 발 앞에 엎드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스승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걱정이 되어 얼굴을 서로 쳐다보았는데 아무도 발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하기를 당황해하지 말아라. 이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아무도 그에게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나를 알아보았다. 여인숙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와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손님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처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찻잔을 바라보는 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알아볼 수밖에. 그동안 많은 사람 종류의 사람이 왔다 갔지만은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한갓 찻잔에 매료되어 있는 모습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찻잔에 매료되어 있을 정도면 사람들을 보는 눈은 과연 어떠했을까 궁금한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느 시인의 사람을 보는 눈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사람에게 매료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인은 악한 사람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주변에 말이 험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갈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악한 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보는 악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 말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악한 자의 특징은 말에 있다는 거죠. 거짓과 아첨의 말을 밥 먹듯 합니다. 악한 자는 보기 흉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의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말의 폭력을 즐겨 사용할까요? 4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자기들의 혀와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무서운 확신이 있습니다. 악한 말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핵폭탄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사람들이라고 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인도 핵폭탄에 여러 번 폭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을 체험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말로 인하여 눌리고 궁핍한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말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때마다 곧 핵폭탄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수 일어나셔서 피해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핵폭탄보다 더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됩니다. 시인은 놀라운 확신을 갖습니다. 아니 악한 자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놀라운 확신이 생겨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할 뿐 아니라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된 시인은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악한 말을 할 줄 모르는 자들을 악한 말을 하는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해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시인은 체험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말들이 날뛰면 날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순결하게 자기에게 다가옴을 체험했습니다.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이 변함없는 빛을 바람을 체험했습니다. 핵폭탄을 맞으면 맞을수록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잘 아시는 코리 텐 붐 여사죠. 독일 나치 감옥에서 오래 고생하다가 출감한 후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어느 강연을 마쳤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코리 텐 붐 여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괴롭혔던 독일 병사였습니다. 순간 정조의 마음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두 총회를 방문했었습니다. 한 총회에서는 아주 좋은 대접을 받은 반면에 다른 총회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담당한 직원에게 언제 보스턴에 오면은 랍스터로 대접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잠시 매료되었었기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한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비방과 악한 말 가운데서 의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 않은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황홀경에 잠기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놀라운 체험을 하려면 항상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할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없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물론 시인은 악한 세대를 일컫고 있지만 조금 넓게 세대 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도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서 악한 말을 가물에 콩나듯이 듣는 분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은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의 가면을 쓰고 곧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체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가 크게 세 예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들은 유스룸에서 또 드리고 있습니다. 1, 2부 예배로 드리는 어른 예배, 이렇게 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 예배만 해도 네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3세대 했는데 사실 네 세대입니다. 린 랭캐스터라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네 세대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세대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46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을 전통세대라고 부릅니다. 전통세대. 2차 대전이 끝나기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2차 대전 후 베이비 붐 시대가 오죠. 1946년에서 64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정확히 나이로는 50세에서 68세까지. 그리고는 X세대가 오는데 X세대는 1965년에서 81년도에 태어난 사람들까지. 곧 현재로는 33세까지네요. 그리고 오는 세대가 M세대,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32세 이하는 모두 M세대입니다. 왜 사회학자들이 이처럼 네 세대로 나눠놨겠습니까? 심심해서? 뭔가 세대별로 다르니까 구분해 놓았을 줄 압니다. 대충 특징만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전통세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해야만 했던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바쁜 세대였습니다. 취미고 뭐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래도 전통세대 덕분에 안정된 사회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는 안정된 사회에서 무언가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두 세대를 통해서 사회는 무척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X세대는 안정된 사회가 가끔 흔들리는데 그러한 사회에 진입합니다.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해 신경을 쓰지만 아울러 직장 외 생활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에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이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세대는 자녀들 수가 적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을 공주와 왕자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각자의 컴퓨터를 소유하게 되면 물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운전기사가 되어서 자녀들이 가야 할 곳을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게 됩니다.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동원됩니다. 아울러 부모들은 자녀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엑스트라 액티비티에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결국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독특한 그룹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통세대에서 베이비붐 세대로 그리고 X세대까지는 점진적으로 변천되어 왔는데 M세대에 와서는 급진적으로 변천되었다고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세대나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X세대가 제일 어려워하는 세대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도 M세대입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집에서 학교에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잘 하고 다니겠나? 내가 한번 봐줘야지. 다음날 저녁에 귀가한 후 차를 보니 뭐 플루이드 하나가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준석이는 집에 있었는데 제가 차를 타고 상점에 가서 플루이드를 하나 사고 집으로 오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정도는 준석이가 학교에서 오는 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부모들의 과잉 보호가 M세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입니다.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저희 교회 어른 예배는 다섯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 예배를 다섯 예배로 나누어야 할까요? 최근에 바나 리서치에서 M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사역 몇 가지를 발표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 형성이라고 발표합니다. M세대들 사이의 관계 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년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라고 발표합니다. M세대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들은 거의 모두 멘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어른들과 멘토링 관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의 사역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어제도 정평원에서 일하시는데 세대 간이 함께 모여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한 교회에 여러 세대가 모여 있는 이유는 말씀에 매료된 자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의 벽을 넘어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교회 말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세대가 자꾸 나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멘토 관계를 잘한다면 그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는 자가 더욱 많이 나타난다는. 여러분, 악한 말들로 인하여 말씀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른 세대 사이에서도 말씀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말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를 세대 간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로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벽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까지도 우리를 말씀에 매료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매료된 자가 되십시다. 말씀을 거둡니다. 이스라엘 도처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높은 벽들이 쌓여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시죠? 기자가 어느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벽을 세우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우리더러 날아보라고. 우리로 말미암아 날게 하려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얼핏 생각난 장면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 장대 높이 뛰기 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벽도 장대를 의지해서 훌쩍 뛰어넘는 선수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벽을 부수는 자가 아니라 모두 말씀을 의지한 채 장대 높이 뛰게 하는 선수들이 아닐까요? 말씀에 매료된 자들은 어떠한 벽도 날아 넘어갑니다. 어떠한 문화적 벽이든지 어떠한 말이든지. 교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훌쩍훌쩍 날아다니십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 앞에 있는 벽은 높아만 보이고 한 벽이 없어지면 또 더 높은 벽이 나타남을 늘 체험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어떠한 벽도 말씀을 의지하여 뛰어넘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문화적, 인간적인 벽을 통해서도 마음껏 말씀을 의지하여 뛰어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말씀에 매료되는 삶을 통하여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